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이었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넬료는 가난한 유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다. 고넬료는 두려운 마음으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베푼 자선을 알고 계시며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시몬은 바닷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고넬료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하인 두 사람과 그의 전속 부관 가운데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렀다. 고넬료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모두 이야기한 다음 그들을 옆바로 보냈다. 이튿날 정오쯤 그들이 옆바 가까이에 이르렀을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고 싶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는 네 귀퉁이가 들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 보자기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바로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느냐고 물었다. 베드로가 아직도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는 고넬료 백인 대장님이 보내어 왔습니다. 그분은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며 모든 유대의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천사에게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여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욥바에 믿는 이들 몇이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닿았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는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어서게 하며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사귀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사흘 전 이맘때쯤 저는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제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자선을 기억하셨다.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느라 시몬은 바닷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곧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선생님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두려워하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소식, 곧 모든 사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뒤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걸쳐 일어난 일들도 알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악마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정해놓으신 우리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신자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Promises that cannot fail when the howling storms of doubt and fear assail. By the living word of God I shall prevail,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standing,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avior, standing, standing,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Christ the Lord, bound to Him eternally by love's strong cord, overcoming daily with the Spirit's swor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standing,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my Savior. Standing, standing,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I cannot fall, listening every moment to the Spirit's call, resting in my Savior as my all in all,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standing,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my Savior. Standing, standing,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열왕기하 제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시나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시는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 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놋의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의 소가 받치고 있는 놋의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 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세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기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수고와 공로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각자가 일한 대로 반드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세움이 교회와 천국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 없으므로 세우는 자마다 그 세움이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야 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각자의 심령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건축자들이지만 그 세운 재료에 의해서 계속 존재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시기 역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처소를 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왕의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반드시 기도의 기초 위에 세우고 불타지 않을 최고의 재료로 세워서 이 세상이 불탈 때도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터는 예수기도이십니다. 집을 짓는 데는 터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닦이지 않은 터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지요.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터에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터인 주님보다는 사람의 풍속과 관습 위에 믿음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10절 상반절인데 바울사도의 영적인 건축물인 교회의 감독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배움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0절 하반절인데 아무리 터를 잘 닦아둬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터는 바로 건축물을 위하여 닦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물도 현장 소장과 감독이 수시로 그 설계도대로 짓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독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든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건축물의 감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건물은 잘못되어도 수리하고 끝내지만 교회라는 건축물은 영원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도와 감독을 잘 적용하여 지어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기도라 11절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당부하셨고 다시 산상보훈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다른 듯한 틀을 언급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틀을 말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신실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 여기서 역시 교회의 점진적인 계시와 사용된 자들을 언급하지만 역시 그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기초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각 사람의 세우는 공적은 다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2절인데 세움의 재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과 가치 없고 일시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각자의 주님께 드림과 섬김을 생각하게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쉽게 없어질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빛을 잃지 않을 가치이며 보배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역시 율법이고 천한 초등학문이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이고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13절 상반절인데 신앙생활을 잘한 상은 이 땅에서 다 밝혀질 수도 보상받을 수도 없다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날에 갚아주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완전한 구원의 약속도 있지만 믿음 생활 잘 한 사람들은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3절 하반절인데 사람들은 수고와 공적을 다 알아줄 수도 없고 격려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만천하에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밝히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실 때 모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각 사람의 세운 공적대로 보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을 값없이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운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이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세운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도 15절 상반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는 말은 재미오오, 손해를 보다 일타상실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인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름에 거부스름한 모습, 어느 건물에 불이 나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은 외모에서나 그의 불안한 상태와 살았다는 한숨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넉넉히 구원을 얻을 확실한 복음을 주셨고 1장 8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되고 있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관습이나 인종, 종교 위에 세운 믿음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을 건축하는 재료 역시 금이나 은, 그리고 보석과 같이 귀한 것으로 세워야 영원에까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썩거나 불타지 않을 재료로 세움으로 주님을 위한 수고가 불타지 않는 자는 무한한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공력이 하나도 없이 불타버린다면 마치 불난 집에서 겨우 불길을 뛰쳐나온 부끄러운 영혼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은 현재 이 세상에서 보응되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부활의 소망을 증가한 후에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반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해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리 최후 승리하리라.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세 번째 시리즈 최후 성전 덕분에 이리악 유명해진 관광지입니다. 온통 붉은 땅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후손이 살았던 곳입니다. 페트라가 구약시대에는 에돔 지역에 있는데 그들의 조상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붉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만든 붉은 팥죽을 먹어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3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사해 남부 페트라 지역의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혔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오바다서의 배경에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를 조롱할 뿐 아니라 환난을 더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바다 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구약 말라기 1장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이처럼 편애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외모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행동과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칭송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인내하셨으며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 방황할 때도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친히 그를 만나 그와 겨루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에서우 후손처럼 암벽 위에 건설된 페트라 같은 천의 요새에 가한다고 교만해져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외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에서처럼 미움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오바다서의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